자, 마가복음 9장, 예, 어제도 정리했습니다만은 예, 처음에 시작할 때에 변화산의 영광으로 시작했습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끝이 영광스럽니다. 비록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 어제 수요일 밤 말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오진 순환과 또 이렇게 수모 부끄러움 그런 것을 다 당하셔서 그 모든 끝은 영광스럽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변화산의 영광에서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또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 그러세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십자가 없는 영광을 베드로는 구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료로 내려가자 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산으로 내려왔죠. 산 아래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서 그 부모도 그 동네도 온통 귀신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그 동네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려 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 예, 이 지금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없음과 기도가 부족했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유가 제자들이 그 믿음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그 길에 누가 크냐라고 서로 쟁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대신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실 때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그 자리에서 제일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그와 같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35절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38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으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아니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였다. 그거 하지 마라고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금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금한 것은 사실 이 그 앞에 34절 이 그 가는 길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쟁론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들의 이 독점적인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앞에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도 했죠. 또 이와 같이 이 자기들 예수님이 따르는 자기들만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따르지 않는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들이 그 독점적인 행위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뭔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는 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 자다. 그러니 나와 다른 공동체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자로 열두 제자와 동등한 제자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뭐 지금 개척해서 지하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은 상가 교회에 있든지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또 저 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든지 저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거기 정말 어렵게 하는 선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 다 예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저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는 그 공동체,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그 공동체는 다 예수 안에서 한 제자의 그룹이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단일 때는 예,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믿는 신앙 고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같이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 같은 기도, 같은 말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으로 신앙 전수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하는 자 그랬고 또 41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기로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역사를 행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지만 이처럼 작은 자 하나에게 자기를 따르는 이 길 위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이들까지도 열두 제자 공동체 똑같은 동등한 지위를 허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기생라합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라합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 사자들 그 보내는 이 정탐꾼 두 명을 접대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 정탐꾼 두 명을 접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그 진영의 우두머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생나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 영접한 거, 이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 2장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라합이 하죠.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었다. 믿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요. 이것이 그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 진영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한 대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41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자 이런 사람 이런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똑같이 제자들 이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생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 혹은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외에도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대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제자같이 취급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하였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자뿐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주님을 대접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똑같은 제자 그룹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 자 42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우리는 이제 맷돌을 이렇게 돌려봤던 어른들이 맷돌 세대의 여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을 돌려봤던 그 맷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죠. 근데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1톤 이상 되는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스라엘 영상 보여드리면서 연자 맷돌, 가버나움에 있는 그 연자 맷돌을 아마 살짝 이렇게 지나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자 맷돌은 그냥 우리 작은 맷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이건 나귀를 통해서 돌리는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실족케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상이 있지만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가 대하는 이 제자의 삶은 안 그래도 세상에서 또 실족하고 실망한 일이 참 많을 것인데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겸손함과 이 연약함을 틈타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로 교회 문 닫은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까지 나아가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분명 주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작은 자의 삶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잘 지켜 자신도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어진 말씀이 그거든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어지는 말씀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보면 영생과 지옥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 장애인으로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그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4절과 46절은 여러분 성경에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본에는 48절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말씀이 뭐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생과 지옥 이야기하면서 지옥에는 또한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신이 실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45절과 43절과 45절에서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4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 여기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 곧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죄 그 범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범죄가 무엇입니까? 이 범죄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진영으로 빠뜨리는 죄, 우리 스스로를 악한 진영으로 빠뜨리는 그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발, 눈, 그리고 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실족해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소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을 절여서 성전에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정제된 소금, 정결된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결한 소금이 돼야 된다. 이 정결한 소금이 될 때에 우리가 긴장할 때 소금을 넣고 맛을 낼 때 소금을 낼 수 있는 거죠. 정결한 소금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한 소금이 될 때에 마지막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할 것이냐. 그러나 정결한 소금, 정제된 이 소금은 소금 너희 속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라. 녹아질 때에 화목이 되는 거죠. 녹아질 때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버릴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너희 속에 이 정제된 소금을 두어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됐을 때에 진짜 열매는 화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예수. 소금이 녹아지야 화목이 되는 거잖아요. 녹아지지 않냐면 절대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긴장할 때 소금이 녹아지지 않냐면 그 김치에 소금이 있어서 아마 모래에 씹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녹아지니까 그 김장 맛이 기가 막히게 맛이 나는 거죠. 이 화목해야 한다는 거, 정결된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은 내가 그 소금으로 고난을 통해서 녹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제자 열두 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로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을 마치 상 받는 제자들이 상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 자신도 넘어지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마치 불로 이렇게 연단한 것처럼 소금이 정제된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다.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제자로 여겨주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 여겨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소금, 맛을 내는 소금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에서 시작된 이 마가복음의 9장이 결국은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그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내 자신도 범죄하여 실족케 하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제자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충분히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좋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범죄하여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